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의 본문은 단 두 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본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안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기본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 편에서의 정성과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받아내는 타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 도리에 근거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를 조장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다 이루어진다 라는 단순한 이 기본적인 교리로 무장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될 줄 알았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도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한 이 신앙의 공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이런 다양한 말씀들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당혹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처럼 마치 인간의 공로, 율법을 지켜서 땅에 들어가라 라는 이런 유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것은 율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말씀들의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탈리아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의 법, 이것은 신약을 가리키고 그리고 행위의 법은 구약을 가리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구약은 주로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 신약은 주로 복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다소 무시하고 신약을 좋아하는 이런 현상들은 초대교회 말시온 이단이 가졌던 성향이고 이런 성향은 20세기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신약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비껴 지나갑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 안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 당장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이것은 바로 율법이다. 아까 말했던 말시온 이단처럼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루터처럼 그냥 구약의 말씀들은 대다수 그냥 율법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은 2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런 단순한 공식 하나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말씀들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을 딱 들여다보시면 마치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리하면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마치 말씀만 딱 따놓고 보면 율법주의에 관한 말씀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가난 족속들, 오늘날 말하면 세상의 장대함과 세상의 화려함 앞에 그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이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이 끝나가는 무렵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의 군대를 쳐부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시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옥의 군대를 붙여보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촛밀처럼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바로 이런 사건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발판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4장 1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설교와 권면 행시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그리하여 마땅히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이 모압 평지로 이끌어들이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나가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넓게 보자면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속하는 책이죠. 모세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이 책에 속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요? 창세기를 잘 주목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시기 위해서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이해할 때 단순히 죄인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뭐 이 하나로만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앞서 제가 요약해서 아브라함 인생을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사건들로 끝이 나고 마무리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구조는 로마서에도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딱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똑같은 구조를 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흐름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첫 번째부터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오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걸림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만을 염두에 두고 보면 마치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자체도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우리가 힘쓰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순종을 요구하는 본문 1절의 명령은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 적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5장 31절에도 보시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디에서 행하게 하라고요?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행하라고 말씀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다. 이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유산은 자기가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다소간 도덕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와 달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은혜가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지가 그 후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서신서의 구조와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는 직설법과 명령법의 문법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가 6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가 후반부에 들어오는 4장 1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제는 구속받은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와 율법 혹은 이 율법과 은혜 이 두 사이의 긴장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 이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런 혼란스러움과 부담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희생하면 반드시 한쪽 이단으로 치우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율법이 부담스러워서 율법을 제껴버리면 어디로 흐르게 되지요? 율법 폐기론주의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보니까 행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마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내 인상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땅에서도 장수하고 복을 받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는 필시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지 어느 한쪽의 부담을 들어버리고 털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이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설교는 이 균형이 무너지는 데서 생겨납니다.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폐기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은혜를 배제한 율법만 강조하게 되지면 그는 필연적으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은혜와 율법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다가 결국은 이런 상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칼빈이 신약시대 때 율법은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양심을 속박하는 율법의 권세가 없어졌다라고 잘 설명했던 것이죠. 율법 자체를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물론 시민법이나 의식법에 속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했던 의식법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식법까지라도 신자의 삶의 도리 안으로 끌어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예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사도바울이 어떻게 그 말씀을 끌어들어왔습니까?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니까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려서는 안 된다. 혹은 두 직물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는 지금 다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다 뭐 면이나 아니면 혼방이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가지 직물로 섞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 위반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아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내적 거룩함을 의식법적 형체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서 밭을 갈지 말라는 말씀은 사도바울이 풀어 설명하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풀어 설명해서 의식법까지라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규례 율법을 지키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그리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도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시긴 주시지만 즉 땅을 주시긴 주시지만 선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지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지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독자 이삭 자신의 가장 사랑한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고 하는 지침을 주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는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먼저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면 우리가 싸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주공산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할 때 어떻게 취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옥의 군대를 실제로 물리치는 방식으로 그 땅을 확보했지 하나님께서 다 쌓아놓으신 땅에 그냥 무혈 입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발이, 믿음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막아서거나 우리가 구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원리를 구약 성경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주어지는 형태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땅이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이.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아만 남았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늙어 죽었습니까? 늙어 죽지 않았어요. 모세도 120세까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들이 살지 못하고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이죠. 결국 영생의 방식, 영생의 삶은 순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절 이하에서 모세가 무슨 죄를 말하는가 하면 바알보르로 인한 죄를 말해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진멸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살기 위해서 순종하라. 혹은 순종한 결과가 삶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규정인 토라,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 약속을 실제화시키는 수단으로 율법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 순종과 영생의 삶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을 여러분들도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전폭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성격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지켜하면 살리라라고 말할 때 이 살리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취할 때까지 장수한다. 그때까지는 수명이 붙어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을 알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 공경한 사람은 다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죠. 십계명이 주어지게 될 때 문맥을 보세요.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아직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죠. 따라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단순한 삶의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리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능하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너희가 살 것이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특별한 영생을 의미하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은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인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생명의 본질은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함을 떠난 영생의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추악한 죄는 다 짓는다면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 그 사람 참 영생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약간의 욕심, 또 음란한 마음, 혹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제 영혼은 편치 않아요. 저는 그럴 때 제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따라서 이런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야 적극적으로 악과 더러움을 배척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성향 안에서만 실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면서 나 옛날에 회심했어. 나 옛날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3박 4일 동안 내 죄를 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처럼 다 토해내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라는 확신은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굳세긴 하나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영생을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바로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오늘 1절의 말씀이 부담으로 와닿지 않아요. 당연하지.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던 상황 가운데 그분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준들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절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주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삶이 그것이 왜 나를 얽어매는 나를 부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편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처럼 느껴질까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죠. 이 말씀을 지켜함으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또 저 말씀을 지켜함으로 내 삶이 평안한 그런 참된 영생의 삶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하지 왜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왜 우리의 양심이 더 속박이 될까요?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죠.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반율법주의 저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오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또 지켜 행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 보려고 또 노력하게 되지요. 그러나 의롭고 거룩한 삶은 영생의 열매, 즉 영생에 있다는 표시요 증거지 영생을 소유하고 구원을 유지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지켜하는 그런 삶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은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더라면 중간에 가다가 율법주의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맞춰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은혜가 은혜의 원리가 자기의 삶에 일관된 원리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위선과 외식은 자신의 신앙을 시장하는 자구책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보여야 되는데 보일 힘과 능력은 없으니까 위선과 외식으로라도 하는 척 연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미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전통과 유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사도개인들은 부담스러웠지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외에는 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모세가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액센트를 두 번째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신앙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은 마음으로 받지만 어떤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복음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사도바울 서신서는 믿음으로 옳다는 반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읽어요. 신명기는 부담스럽게 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종교교학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하나는 토타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전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느 한 구절 따와가지고 그 말씀만 믿고 나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 부담스럽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모세가 2절의 말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왜 하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근거와 조건이 된다는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뭐 잘났습니까? 많은 유명한 나라 있었죠. 그런데 가장 못난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하여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드리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땅은 그들에게 분명히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왜 지금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려 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산 근거로 약속의 땅을 이후로 상속한다는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생의 삶,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표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 앞으로 또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어떻게 말씀하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죄사함받은 사람에게 대하시지 않아요. 이런 구조와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신자 안에 더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죄 용서만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이런 은혜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라고 말이죠.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실컷 지어놓고 양심의 가책은 누구보다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그 범죄자는 이미 예수 믿고 나가 다 용서했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황당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인식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께 주신 도덕법들, 십계명들을 비롯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킬 때 그야말로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의지가 없고 시대적 문맥과 보편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다 그렇게 하고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산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입장에서 저희 교회와 같이 또 저희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 때 어떻게 보여질까요? 율법주의 자체는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런 오해를 갖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거에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께서 이제 내신 그 계명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그 자소와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그 말씀을 지켜서 실제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합니까? 인간의 영원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쓴 헨리 스코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말이 가당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이런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가당하기는 하는가? 가당하지 않지요. 내 생명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자라지 차고 넘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했던 거죠. 이런 은혜의 끌어넘침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안내하고 경험하는 그런 길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귀한 내용을 저희가 읽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요 어떤 사랑이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지고 그 영생의 삶의 성격이 또 무엇인지를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진정한 은혜다운 삶의 내용을 갖지 못한 채 더더욱 자신의 치부를 값싼 은혜로 위장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자답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삶 전체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되는 종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찬송하고 환상 기도드리겠습니다.